새 언약 일곱 번째 부흥보 제36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며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의 이 단락은 우리가 이미 두세 번 읽었습니다. 만약 이 단락의 성경을 잘 읽어본다면 이 단락 가운데 실제로 세 개의 약속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첫째,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며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결과는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만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거한 표는 그것을 뒤집어 보면 정결케 함을 첫 번째로, 지식을 두 번째로, 생명과 능력을 세 번째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죄사함과 정결케 함을 받고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세 번째, 더욱 진일보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12절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1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이 죄사함은 이미 끝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신 후에야 법을 우리 생각 안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은 물과 같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웃이나 형제들을 가르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에 의한 순서는 첫째, 정결케 됨, 둘째, 생명과 능력, 셋째,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얻은 후에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주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죄사함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번이지만 주를 아는 것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며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지식의 방면의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방면의 두 번째 단계, 즉 생명과 능력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생명과 능력 양자를 완전히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명 방면에 관한 일부분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이 보실 때 첫 언약은 흠이 있었고 연약한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능력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언약 그 자체로 말한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언약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첫 언약의 흠입니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의 원문과 영문에서의 뜻은 다 그들이 나의 언약 안에 계속 있지 아니하므로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은 계속하여 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은 그들이 계속 충성하기 원했지만 그들이 날마다 충성할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비록 한 번 뜻을 세워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날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한 번 부흥한 적이 있지만 날마다 부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기로 정했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옛 언약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들은 즉시 다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는데 19장부터 시작하여 24장까지의 이 몇 장 안에서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했으며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들이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2장에 와서 모세가 아직 언약의 판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언약의 판이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인데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흠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내가 잠시 뜻을 세워 잠시 흥분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명령은 이룰 수 없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시내산 아래서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시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율법은 신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새 언약은 우리의 가장 좋은 복음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이 명령을 수행하시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율법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행하는 이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내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복음은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파하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전체의 새 언약의 다만 3분의 1만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람들에 의해 한쪽으로 제쳐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죄인은 힘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도무지 복음을 듣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잊혀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이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결코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고 애써 분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다 하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로 전진케 하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이김, 하나님을 순복함, 성령으로 충만함은 다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당신은 죄를 이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이김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당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들로 출애굽하도록 인도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의 손에 두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묘한 것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능력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역량이 있게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예레미야 31장과 서로 같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유대인이 왕국시대에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예레미야 31장이 가리키는 것은 에스겔과 서로 같습니다. 다만 어떤 말씀은 에스겔에서 약간 더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며 어떤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약간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깨끗게 하리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을 봅시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하게 하다 라는 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중국어에서 늘 아주 가볍게 쓰여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주 의미 깊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다에서의 하게 하다는 원문에서 결코 수로가 아니라 주어이므로 당연히 내 주가 너희들에게 나의 율례를 순복케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26, 27절에서 영광을 보았습니까? 여기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레미야를 해석해 줍니다. 26절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27절은 하나님의 영, 곧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 영, 새 마음과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돌비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 밖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의 속에 기록하셨는데 다만 율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다만 새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생기게 하고 돌 같은 마음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은 우리로 우리의 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게 하시고 새 영으로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이외에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작용을 한다면 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일종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을 들고 발을 드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의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위의 소화작용, 세포의 신진대사는 사람이 임의로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의지를 사용하여 지배하는 것이지만 뜻대로 할 수 없는 동작은 자연적인 것이며 천연적인 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 마음을 얻고 새 영을 얻었는데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작용이 생기고 새로운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이것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며 성령의 계시를 얻게 하며 또한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다 의지를 사용하여 해야 하고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생활이 있게 하셨고 또한 임의로 할 수 없는 생활도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생명의 임의로 하는 동작의 정지라고 부릅니다. 비록 영적 생명의 천연적이고 임의로 할 수 없는 동작이 정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도 몹시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뿐 아니라 성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율법을 우리의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어 우리의 생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영 안에서 아는 것을 따라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강의 고령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는 전등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분명치 못한 형제여서 또 자신의 구원 여부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와 성경을 공부한 후에야 비로소 확실히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안 지 이미 5, 6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내가 산 위에서 성령의 체험을 설교한 후 놀랍게도 그는 나에게 전에 이 구절의 성경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말한 것을 체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속에 한 명의 주인이 그가 어떤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는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한 구절의 성경도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지시해주는 성령이 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예입니다. 이것이 어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는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당신이 틀리고 난 후에야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말투가 아주 흥분될 때 갑자기 당신의 속에서 당신을 꽉 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하려고 하거나 아직 하지 않은 말에 대해 그것이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말이고 사람의 도덕을 벗어나는 말이 아닐지라도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을 잡고서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왜 이러한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주의하고 기꺼이 그 말을 청종한다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을 해버린다면 양심은 당신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하나의 제지와 경고를 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 가지 일을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열성적이어서 늘 주를 믿는 사람과 주의 일꾼된 사람을 접대하기를 즐겨했었습니다. 그는 늘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만난 적이 있는 전도인들을 청해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늘 그가 만난 적이 있는 전도인에게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가 설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그는 그를 만나서 그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그의 속에서 그를 잡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바로 불판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법입니다. 후에 그는 이 목사와 왕래하지 않은 것의 옳고 그름을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그에게 말하지 않고 다만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요한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본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데 사랑은 사람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늘 나는 비로소 그날 내 안에서의 인도와 안내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성경을 사람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는 것 역시 성령입니다. 우리가 만약 충성스럽고 성실히 안에 인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중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의 인도와 연결하여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가련한 일은 바로 오늘날에 믿는 이들은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들 안에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한 권의 죽은 책을 읽는 것과 같고 십계명을 암기할 뿐 안에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나는 조금도 성경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의 좋지 않은 현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외에는 아무런 인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진리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본래 빛의 인도가 있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빛을 한쪽에 제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법을 우리 안에 두셨으며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거절한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자신이 흑암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인도를 받아들이면 곧 하루하루 갈수록 당신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빛 비춤은 빛이며 우리 안은 마치 유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닦아주지 않으면 갈수록 어두워져서 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